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9면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 있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어 성수주일하며 사는 믿음의 자녀되게 도와주옵소서.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드립니다.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참으로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우리 어머님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8장부터는 새로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임하심으로 태동을 했죠. 너무나 잘 나갈 것 같았던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핍박이 들어왔습니다. 사도들이 공회에 잡혀갔고 그곳에서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렇게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사건을 통해서 교회에 두려움이 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또 전부 다 옥에 갇혔습니다마는 천사들의 초자연적인 도움으로 인해서 문은 잠겨져 있지만은 사도들은 그 영적인 존재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닫혀져 있는 그 문을 통과해서 나와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들이 다시 끌려 들어갔죠. 그리고는 채찍을 맞고 풀려나면서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교회 내 재정적인 문제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또 문제가 발생을 했었죠. 분란이 일어나기도 했었고 그로 인해서 일곱 명의 집사를 세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는 이러한 일도 있게 됩니다. 이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해나가실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사천리로 쭉 잘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흥도 있고 더불어 고난도 있고 더불어 그 속에 내부 문제도 발생을 하고 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생각에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셨으니까 세상의 권세를 다 한꺼번에 다 이겨버리고 깔끔하게 승리를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진군에 갈 수 있었습니다. 광야길을 빙빙 돌지 않고 바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바로 갈 수 있었죠. 그렇게 가면 약 한 달 정도 이렇게 천천히 가도 넉넉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바로 진격해서 들어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킬 때에 애굽에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셨죠. 그러면서 주님의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인도를 해내셨으니까 그 능력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진격해 들어가서 점령을 하면 됩니다. 홍해를 가르는 그 능력을 가지고 가나안 땅 진격해 들어가면 쉽게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여 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개벽할 수도 있고 창조할 수도 있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고 또 바다를 쪼개어서 그 가운데 마른 땅을 주기도 하셨고 강 가운데 아니 사막 가운데 강을 내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늘의 별들을 다 끌어다가 땅에 쏟을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죠. 병든 자도 다 치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프로그램화해서 우리 마음속에 딱 넣어주면 우리가 그 프로그램대로 움직여 가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잘못된 것을 버리고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넣어주셨죠. 그래서 이 마음만큼은 사람의 마음과 이 인격만큼은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손을 대실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그러니까 끌고 와서 앉혀놓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움직여 나가실 때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죠. 마음의 충동을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 길이 아니고 이 길이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순종을 하면서 따라가는 것은 우리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바로 능력을 가지고 인도에 가시지 않고 백성을 교육시키고자 하셨습니다. 마음을 바꾸고자 합니다. 인격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 40년 그 길을 빙빙 돌리면서 사람을 바꾸고 가시는 겁니다. 로봇처럼 프로그램화 되어져 있으면 교육 자체가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돼. 이거는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으셨습니다. 준비를 다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인격이 서서히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교육을 해보면 알겠지만은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요 제대로 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회초리를 들여야 됩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안 변합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도 그게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안 따릅니다. 우리 안에 그하는 죄의 그 유혹을 더 쉽게 따라가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만드는 데까지 무려 4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깨어지기도 하고 회초리를 들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모범을 보여주기도 하시면서 사람들을 만들어 가는데 그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면서 따라오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그 40년 기간 중에도 숱한 일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투가 나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보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전장에서는 여호수아 장군이 전쟁을 하고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후를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죠. 그곳에서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여호수아 장군이 또 뒤로 물러서는 전쟁에서 패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결국 전쟁의 승패는요, 마지막까지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있음으로 인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죠. 전쟁에서의 승패는 전쟁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이들은 알게 됩니다. 그들은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니시, 니시라는 말은 깃발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고 하는 아주 멋진 이름을 짓습니다. 얼마나 통쾌한 승리인지 모릅니다. 이쯤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터득을 했다. 현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의 자리고,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더 강력하고, 그리고 승리한 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이, 이것이 정말로 잘하는 것이다, 이것이 승리의 요인이다,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서 전쟁을 해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번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이끌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승리했다고 해서 사람이 바뀝니까? 한번 성령의 충만함 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자신을 보면 잘 아실 겁니다.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당장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죠. 근데 밑에 남아있던 그들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제사하고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뛰어놀게 되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길 걸어가면서 변함없이 했던 것이, 계속해서 했던 것이 불평하는 거였습니다. 종의 모습입니다. 노예의 모습이죠. 왕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한번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테스트가 더 있습니다. 언제까지 테스트가 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의 테스트를 하시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까지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자라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씀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허용을 하시면서 우리가 변화가 되기를, 우리의 인격이 변화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예수님처럼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사람, 즉 그 예수님의 모습을요, 여러분 잘 보시면 그분은 왕이십니다. 왕된 모습을 그분은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그 왕의 모습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은 마다들을 본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즉 예수님을 본받아라 그 말씀입니다. 노예된 생각을 다 버리고 본받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에도 부딪히게 하시고 저런 일도 맞닥뜨리게 하시면서 교육을 하나님께서는 시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등장하죠.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데 참 많이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는데에도 책임자였고, 또 다메섹에 있는, 다메섹까지요 걸어가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갈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그가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는 자냐 하면요, 3절 말씀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표시가 있는, 또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는 집들마다 각 집에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교회를 잔멸하려고, 즉 뿌리 자체를 뽑아버리려고. 그러니까 이 사울은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잔인한 사람이고, 성격이 한번 시작을 하면 끝을 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집요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동안에 겪은 핍박 중에서 제일 큰 핍박입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제일 큰 핍박인데요, 이 핍박이 얼마나 크냐 하면 1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다 도망을 간 겁니다. 사도들은 아마도 우리까지 도망을 가면 되겠느냐, 생명을 걸고 아마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요, 또 새로운 문제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 아니 왜 또 이런 일을 또 허락을 하십니까? 그동안에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이겨내었습니까? 근데 그 핍박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왜 이렇게 큰 일들을 또 허락을 하십니까? 어쩌면요,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는 약간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핍박을 받아도 굴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할 정도로 잘 이겨내고 있는 이들인데, 칭찬을 해주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숨쉴 틈도 없이 또 이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집을 다 버리고 도망을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편안하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늘 찬송하면서 이 길을 걸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직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서 내가 나를 살펴보아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을 살펴보아도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이 있어서 깨우치도록 해야 되고, 또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일들을 허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 잘 보시면요, 이들이 어디로 흩어졌냐 하면 1절 끝에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랬죠. 이 말씀은요, 사실 조금 우리가 익숙한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핍박이 괜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복음 전파가 일단락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지 말고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신없이 도망을 간 곳이 바로 유대는요, 예루살렘의 남쪽, 이스라엘의 그 남쪽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사마리아는 북쪽을 말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그곳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도 그들이 도착을 한 곳이 바로 말씀에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바로 말씀하신 바로 그 지역이죠. 이제 그곳에서 이들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땅 끝까지 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성령 충만하고 또 핍박을 받아도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능력이 드러나고 순교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교회가 부흥을 하고 이러면은 다 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거기에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정도면은 완벽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들에게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셔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쪽 지역으로 흩으시고 또 또 이방인의 지역으로도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그곳에 가서 했던 일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곳에 가서 무엇을 했냐면은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에게만 전했다고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 충만했지만은 아직까지 이 의식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식으로 아직까지 바뀌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구브로는 터키 아래에 있는 큰 섬인데 이방 땅입니다. 안디옥도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던 지역이죠.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땅까지 가서 그들이 고작 했던 것은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도 이들을 더 훈련시켜야 되고 생각을 바꾸어 가셔야 됩니다. 더 가르치고 더 깨뜨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냐면은 이들이 이방인들까지 가슴에 품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또 거기에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아까 1절 말씀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잔인하게 잔혹하게 핍박을 하고 잡아서 감옥에 넣고 하던 이 사울까지도 사랑하는 것까지 요구하셨습니다. 핍박자까지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심어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사울의 빛 가운데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신실한 기독교인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서 다시금 보게 하라. 그때 아나니아가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나니아가요,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 그 사람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교회를 아주 잔인하게 핍박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여기에 온 이유도 그 일 때문에 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요, 거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나니아에게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가도록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이러저러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교육하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 일을 하시냐면 원수까지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 인격을 갖추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육의 끝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교육시키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시고 또 핍박을 허용을 하시는 그 이유, 그리고 그 끝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또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그 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주님,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계명은 이것이다 라고 딱 정해주셨습니다. 이 계명 외에는 예수님께서 안 주셨습니다. 달리 다른 계명을 주신 적이 없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그 계명이나 이 계명이나 사실 알고 보면 다 똑같은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가장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만 되면은 사실 그 어떤 사탄의 공격이 들어와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목적이 뭡니까? 첫째는요, 교회를 핍박하고 감옥에 넣고 생명을 위협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마음을 다하고 이 목숨까지도 다해서 하나님 저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저는 안 버릴 겁니다. 이렇게 사랑한다면은 사탄이요 아무리 공격을 해와도 그건 무력화되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요 이웃을 미워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 속에 들어가면요 이웃 사이에 틈이 생깁니다. 미워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당장 이번에 정치인 중에서 참 그렇게 좋지 못한 일을 미국에 가서 하고 돌아왔죠. 사람들이요 이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이 미워합니까? 손가락질하고. 사탄의 유혹 속에 들어가면요 이웃과의 관계가 틈이 생겨지고 정죄하고 깨어져 버립니다. 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성도라면 사탄의 공격은 좀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서 사람을 사랑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러저러한 일들을 허용하실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손대지 않는 성도의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을 했는데요, 그 정도 수준에까지 올라가면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손대지 않습니다. 그냥 잘하고 있다라고만 칭찬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바로 딱 그 수준입니다. 그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못합니다, 이런 패배의식은 버리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가 나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두아디라 교회, 책망도 받은 그 교회 속에 칭찬만 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과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제가 이 말씀을요 두아디라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이렇게 읽어보니까 두아디라가 책망을 받았습니다. 음란한 행위도 했었고 우상 숭배도 했었고 그 우상 제물도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속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다른 짐으로 너희들에게 이제는 안 지우겠다.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잘하고 있으니까, 그 잘못된 것에 들어가지 않고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거 끝까지 잘 붙잡고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은요, 책망만 받았던, 책망을 엄청 받았습니다. 이 4대 교회, 이 4대 교회는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책망을 받은 교회였는데요, 그들 가운데에서도 칭찬을 받은 몇 명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었고 몇 명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그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와 같이 4대 교회 책망만 되게 들었던 그 교회가요, 그 교회 속에 몇 명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은요 현재 신앙 생활하고 있는 그대로 그냥 살면 됩니다. 더 이상 주님께서 다른 것을 맡기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칭찬만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올 테니까 네가 지금 가진 그거 굳게 잡아라. 다른 건 내가 더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거 딱 붙들고 신앙생활 그렇게 잘 해나가라. 그 말씀입니다.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라. 잘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대로 잘 해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 이와 같이 더 이상 뭔가를 요구하지 않는 교회도 있고 무엇인가를 요구하지 않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 사람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하고 있는 것 그대로 잘하면서 네 면류관 빼앗기지 않냐도록 그렇게 하라. 내가 올 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으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신앙인입니까? 어떤 신앙인이냐면요,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 이 성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 길이 아직 멀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까지 올라가려면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었죠.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던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 모습,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했지만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이러한 일들을 일으키신 이유는, 허용을 하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성도들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허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허용하신 이유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은 바로 그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사랑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요, 사랑이 됩니다. 사랑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그래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이웃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이런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이 찬송을 불러